하나님 아버지, 당신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오늘 저녁 보여주시고 이 온 집회를 당신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밝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놓인 많은 집회들이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여내오니 당신이 우리 마음 안에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간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봄 집회에 가진 첫 번째 제목은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실제의 실체를 폭로해주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폭로시켜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한 참 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건강한 자를 치료하러 오시지 아니고 건강한 자는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렇게 병든 자를 부르고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의 죄로 모두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 모든 인간은 고침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었고 그리고 고침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병들은 자들이라고 인간의 타락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질병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많은 질병들 가운데도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그 통증이나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 지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참 고치시는 의사임을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치유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3장부터 심판이 또 41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심판 없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찬송가 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찬송이 있는 것을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찬송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여 오래 참으시는 분이요 이런 등등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좋은 면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기꺼워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치 않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좋아합니까? 손들어 보세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 그 400장이 넘는 이 찬송가 중에 어느 한 장도 심판을 찬양하는 찬송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것은 우리의 소견은 아니죠? 특별히 요, 지금 세대 모든 것이 허용되는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알고 지내던 그런 모임도 누구를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의의를 주장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덮어라 사랑으로 덮어라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를 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반진리는 큰 거짓이라고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함나면 하나님은 동시에 또 빛이십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또 빛이십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그 하나님께는 간 어둠이 없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거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당 너 안에 진리가 거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불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추가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우리가 어둠에 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은 빛이요 또 사랑이라는 이 말씀에 큰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면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면만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만을 주장하다 보면 많은 것을 잃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는 경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아마 타락한 사랑이 당 인간의 타락한 그 사랑에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허용한다 그랬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타협합니까? 모든 것을 참습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의의를 사랑하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그런 것을 인간의 우리는 사랑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장한다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봅니다. 말씀 중에는 많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모든 것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또 즐겨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즐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심판을 제외한 어떤 다른 제목만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만 원한다면 이사야서를 아예 상고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를 비로소 크게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11장을 아니면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이사야서 11장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섬기는 그 메시아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물론 우리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우리 주님, 우리 메시아 위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이것이 어떤 영입니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모략과 권능의 영. 이것은 이 쌍쌍은 참 중요합니다.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 이 세 번째 쌍 참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지식만 갖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이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부풀게 하고 교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그리고 교만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주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셨습니까?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면을 선호합니까? 판단하는 것? 판결하는 것?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우리 육신은 모든 것을 하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자로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죄인의 모양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지니고 또 많은 그 시험의 과정 그러한 모든 것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받고 사람에게 시험받고 종교인들에게 등등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인자의 모습으로 계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그 유혹과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죄를 잘못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우리 그저 지식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우리는 교만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이행한다면 그것 또한 교만한 결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탄을 내쫓았고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젊을 때 청년들 청년 시대 때 나는 많은 지식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은 그런 알고 싶은 많은 것을 깨닫기 원하는 그러한 내 욕심에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선생으로 가리키는 길은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심판 때 더 많은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나들이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 깨달은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는 이 지식은 우리 인간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서 주님이 이 땅에 인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삶으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이 영의 지혜들을 권능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별로 즐겨하진 않지만 이 심판은 우리를 고치는 치료의 방법의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 13장에서 27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방과 온 땅을 심판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심판을 즐겨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는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언급하고 또 다른 우리에게 좋게 여겨지는 면만 살피고 이렇게 그 베드로가 말을 한 그 베드로 전서 4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심판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설교나 이러한 것의 교제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이런 것을 많이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 같다는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에 있는 한 휴어직 타운 한 4만 명 되는 그런 그 큰 교회 그 교회 그 목사에게 왜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마지막 때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그 설교를 하지 않냐고 물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고 그 교회에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해라. 내가 기쁨으로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합니다. 너를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셔. 라고 이러한 복음 듣기 좋죠? 이러한 좋은 말, 귀에 달콤한 말만 하니까 3만 명이 넘는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어긋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고 했죠. 누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즐겨하겠습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즐겨하냐니까 한 형제가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한 명 있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시온산에 산 무리들은 주님이 가는 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었다. 주님이 우리를 극장으로 인도할까요?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키 타러 가기 원할 때 운동하러 가기 원할 때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려는 길은 영광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많이 이토록 타락했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이루기 원하는 반대의 것을 많이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이렇게 우리 자아의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할 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이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서신서에서 많이 언급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하나님은 경홀이 영임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다. 사람이 경홀이 영이게 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수확할 것이라고. 당신이 거듭난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육으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가 육으로 심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심는 자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이 두 선택밖에 없습니다. 육이냐 영이냐. 그래서 이렇게 이 재판 심판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방에 대한 말씀께서 예레미야의 한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에서 말한 같은 대목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금 뒤이지만 그들의 그 예언은 같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도 한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침범한 모든 악한 이웃 백성을 두고 말한다. 왜 내 이웃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신데 주님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 나를 믿는 자들을 왜 핍박하냐고 했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침범하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며 주님의 교회를 범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쫓아낸 다음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제 땅, 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겠다. 비록 그들이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하도록 가르쳤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확실하게 배우고 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그들도 내 백성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 멸망시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참 우리 주님은 참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복종하면 회개치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 멸망시켰다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과 시온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해를 입혔습니다. 많이 침범했었고 아주 처참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또 아모스나 이런 많은 선지서들에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주위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 것을 봅니다. 여기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행한 것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이 5장에서 주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구절을 마태복음 5장에서 5장 22절 몇 구절 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5장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여기에 재판을 말했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난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것에 많이 조심하십시오. 아, 내가 생각나려도록 느끼는 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살핀 후에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당신 이 5장 또 7장 2절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주 남의 흠을 우리가 봅니까? 그리고 남의 흠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가라고 묻기도 전에 어쩌면 당신 속에 숨어있는 그러한 흠은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그 진리 가운데서 그 사랑이 근원이 돼서 서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저 남을 그냥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남을 그 죄는 모든 그런 나의 그 잣대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그 같은 잣대로 재어보지 않고 남에게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기서도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인. 11장 24절 물론 22절부터 봐야 되겠죠?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당신의 자신의 백성에게 하신 말입니다. 화가 있다. 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수데마서 행하였다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고 남을 괴롭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들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서인데 이렇게 심판이 여러 꼭 심판의 복음인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12장
Ich sage euch aber, die Menschen am Tage des Gerichts, welche Menschen, natürlich wir,
36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우리 입에서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들이 우리 입을 통하여 나갔는가요? 너는 내가 말한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이 쓸데없는 말도 해명해야 될 것인데 남을 험담한 말 특별히 주님의 종을 이것은 쓸데없는 말 이상인 것입니다. 이 쓸데없는 말에도 해명이 필요하다면 남을 거짓하게 속이는 이런 말들이 그래서 120편에서 주님 내 그 거짓된 입과 혀를 예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기도 요나 있죠? 우리 한 형제 이름이 요나예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다시 돌아가서 전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라 여기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나보다 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게 여겼으면서도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네들의 그러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장로, 서기관, 제사장 이러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이것을 많이 언급했어도 꼭 귀머거리 같이 그들 귀에 들리지 못했습니다. 심판대 남방 여왕이 그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이런 많은 것을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남방 여왕이 다시 그 5장을 보며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뿐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러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우리 형제님이 눈이 점점 나빠지나 봐요. 큰 성경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예수 모든 시험을 통과한 그 앞에 우리는 주님 저는 그냥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자로서 모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쉽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27절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불명해졌죠. 설명이 왜 아버지가 심판하지 않으시고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는지를 때때로 우리는 주님 이것저것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배웠다면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드라이지,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할 재능이 권능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뜻대로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가르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가르쳐주는 것을. 그러나 옳은 것을 가르쳐주고도 또 그 옳은 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같은 잘못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쁜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5절 그대는 완과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역시 사랑만큼 큽니다. 심판 때가 오면 그분의 진노 역시 사랑만큼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다면 그 진노는 불덩이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 양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 또 14절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14장 14장 10, 10절.
Ja, was verachtest du deinen Bruder? Ja. Wir werden ja alle.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게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아무도 당신을 변명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당신을 변명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명해 주십니다. 시브레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 앞에 오늘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변명해 주시는 이 주님이 이 심판날에는 그분이 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모두 정확히 회개와 고백으로 모든 것을 옳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여 속죄제입니다. 제물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 은혜 시대에 우리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훗날 심판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 악이든지 의든지 고린도 후서 5장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런 구절들을 찾아본 것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불명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두려움의 하나님인지, 그 우리가 서게 될 심판대가 이 영어의 두려움이라는 것을 테러 이렇게 그 정도로 그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는 별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5절. 그저 한 절반 정도 이 심판에 대해서 갔는데, 이 신약에도 이런 심판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뿐 아니라 이 신약에도 많이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던 성경 구절이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찾아서 내일 알려주시겠다고. 그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이 이제 19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등등 오랜 많은 언급이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각 하나하나씩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 많은 그 육에 속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거, 이런 많은 이런 그 육체의 행실이 환히 드러난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거, 분열, 욕심, 원수 맺는 거 등등 많이.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데살로니가 후서 1절 여러분이 너무 지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심판에 대해서만 말하니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교제합니다. 여기는 그 오래된 그 교회 하는 말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그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몇 절이니? 절수를 말을 안 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부터 보았습니다. 5절,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합당한 자로 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니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영광입니까? 심판입니까? 아니면 벌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딱딱하다고. 그러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는 이 새 어린 교회에게 새로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처음부터 이 대목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오래된 교회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아주 영적이야라고 생각하지만 자주 젊은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기까지 하는 그런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걸로 끝난다고 했습니까? 죽으면 다 좋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우리 이 시간을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화해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에 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왜 당신은 매년 세금을 냅니까? 당신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 세금을 냅니까? 그저 충실하기 때문만은 아니지 않죠? 벌 때문에. 벌금 때문에 세무서의 검사가 있기 때문에 금연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면이 더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10장 30절에서 31절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 그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유대일입니까? 독일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구절은 아니지만 이 구절은 우리를 고치는 구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쳐주기 위해서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신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여러분 이 기사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라고 12장 29절 야고보서 배구서 등등 신약에 있는 이 심판에 대한 그런 구절을 오늘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이 많은 구절들을 신약에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고치서 회복하는 그래서 그 의와 또 거룩한 길로 가는 길이며 또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의 그 목적에 도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